이 시간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뒤에 항상 성경이 있기 때문에 빈손을 가지고 항상 성경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특별한 사람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심리학 MBTI에서도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이에요. 우리가 특이하게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제품을 사면 1페이지부터 끝까지 모든 메뉴의 모든 내용을 보고 직접 그것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여기서 100명 모였으면 분명히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되지 않아요. 근데 성우 깜짝 놀랐네. 저런 사람들은 부인이 콩나물을 가져오면은 콩나물이 몇 개지를 직접 센다고 합니다. 성격이 그런데요. 그걸 센대요, 진짜. 그래서, 아, 얼마가 몇 개 정도 주는 거래? 직접 산출을 한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제품을 주면은 잘 모르다가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바로 알아요. 왜냐면 매뉴얼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해결 방법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매뉴얼이 뭘까요?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AD 1517년에 로마 캐톨릭의 저항에서 95개 항목에 이 성경적인 법조문을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 종교개혁에 세 가지 정신을 맺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피데가 영어에 뭐가 됐을까요? Faith. 오직. 두 번째 정신이 뭐였냐면은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그라시아가 뭐가 됐을까요? 그레이스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입니다. 솔라 스크립츄라라고 하는 건데 오직 성경입니다. 이게 영어로 뭐가 됐을까요? 스크립츄라가 됐죠. 마지막 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성경.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이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이런 성경 쪽으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증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13권의 성경 중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워서 거의 금방 사형당해서 죽을 날이 가까워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쓸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마치 유서와 같은데, 유언과 같은 겁니다.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써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3장과 4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왜 이 내용을 썼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말세지만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 건지 이걸 보면서 디모데 네가 이 악한 세상의 풍조에 물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려면 네가 성경에 전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너에게 올바른 교훈을 주고 너를 책망해주고 너를 바르게 해주고 너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네가 이 험난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어.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웠잖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네 삶에 가지고 가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말씀의 중심에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살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4장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오로 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말씀을 이렇게 중심에 산 게 아니라 본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잘 세우고 이큐핑하고 빌딩에는 알아가라고 저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넌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해서 구원해서라도 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이 때가 뭐냐면 3장 1절에 그때요 고통하는 때 말세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이 기가 가릴 때 이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들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 사욕을 쫓을 기가 간지러우니까는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보니까는 많은 스승을 깨러 뭐냐면은 모은다 이렇게 들더라.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욕을 쫓아 뭐냐면은 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가 그쪽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행복하니까는 달콤해요. 지적인 어떤 이 추구 굉장히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막 이 고차원적인 같은 이야기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가면 오 기쁘다 오 은혜스럽다 오 저런 세계가 있다니 이러면서 이 기가 가는 지적인 능력 그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은 치유 이런 쪽으로 하죠. 그러니까 자기 사욕을 쫓아 뭐냐면 영어로 볼까 own desire 자신의 욕망이에요. own desire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곳에 자기 귀를 간지럽게 해줄 여기를 귀를 잘 이렇게 달콤하게 해줄 스승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말세가 그런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말세가 되면 진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이 말씀의 중심에 삶을 살아라. 말씀이 성경이 너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세지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예, 교훈이라는 의미, 책망이라는 의미, 다르게 함이라고 하는 의미,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아 이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구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유익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교훈입니다. 교훈 그랬습니다. 영어로 뭐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 추리자매님 넘겨주셔야죠. 첫 번째 이 교훈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티칭이라 되어 있고 뭐냐면 4장 3절에 보면 바른 교훈, 똑같은 바른 교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나왔어요. 사운드, 여러분 이 사운드가 소리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형용사인데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건전한, 건강한, 균형 잡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NIV에서는 사운드 닥트린, 뭐냐면은 건전한 교리죠. 그리고 앞에는 teaching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성경이 우리를 교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다. 매뉴얼을 모르니까 제품이 어떻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 안 버리고 고칠 수 있는데 모르니까 고장난 줄 알고 버리는 게 일반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 말도 안 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엄청난 기독교에 타격을 줬던 이단들이 엄청나요. 제가 이 목록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플라톤의 이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다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결혼?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이 사람.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만 선한 것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런 기독교적, 기독교 안에 플라톤의 이 이데아 사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아주 선한 거고 내 주변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악한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누가 악한 거라고 해요? 성경에 두 분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와, 뭐 세속적인 거 그런 거 추구하고 수준 없게 영적인 것만 추구하게 제가 지금까지 헤아려서 깨달은 것 중에 뭐냐면 영적인 것이라고 바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비온파, 율법 행위로서 구원 받는다. 오르게네스파, 제가 이름도 모나르키 아니아파, 그노시스교. 그노시스가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게 그 구원이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영지주의가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와 그 신령한 뭐 어떤 놀라운 세계를 막 가르쳐 주니까 와 깊도다 오묘하도다.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이미 이거는 약 2000년 전에 이단으로 올려가지고 엄청난 타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등장하고 있어요. 마르시온주의. 마르시온이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이제 성경이 369년에 우리 39권이 확정이 됐는데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10가지 외에는 모든 게 성경이 아니다. 바울의 서신 10가지. 왜냐하면 행위로서 막 구원받고 막 이런다면서 엄청나게 이단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초대 교부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기독교가 큰 혼란에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바로 세워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믿을 수 있는 좋은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빨리 측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수백 년 동안 수집하고 뭐 해가지고 AD 390년 카르타고 종교에 의해서 이 성경 66권이 오로지 성경인 것을 사도성, 영감성, 보편성의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해가지고 딱 그때 모습을 받았어요. 아주 이 사람은 좋은 공헌을 해준 거죠.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몬타누스교, 니골라당, 유대교, 금파, 신플라토나파, 바울교, 아리우스주의, 아폴리나우스주의, 네디토스리우스, 뭐 유티겐스주의, 카타리파주의, 버고밀파주의, 아랄리파주의, 반도파, 저는 그렇게 손도파도 있나 그런 줄 알았어. 발도파라고 있어요. 위클리파, 후스파, 그 다음에 퀘이커교도. 퀘이커교도들은 성경은 볼 필요 없다. 가만히 있으면 성경에, 성경만 이렇게 의지 없으면 어느 날 몸이 떨리게 되는데, 그때 영감을 보고 막 신비주의. 그 다음에 이때가 일어나면은 반원이 터지고 막 이 신유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수백 년 전에 이런 숫자는 있다가 싹 기도해서 싹 올라다녔다가 또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 공격을 줬고 많은 성도들을 건전한 신앙에서 빼앗아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 이단 사이비 집단들 아세요? 캐톨릭, 파괴 저주론, 그 위험한 사상의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기 혜민 형제 클라우드 쓴 그 책이 아니고 다른 그 쓴 책이에요. 구원파, 김기동파, 나홍몽, 다락바운동, 뜨레스리아스, 레마법음 성교회, 말씀 보존학회, 멀몽교, 박무수, 박영균, 박무수, 그 박씨가 있긴 하나. 박윤식, 박주영, 박철수, 또 밝은빛 종말론, 반비리아 추수꾼, 비냐드, 여러분 비냐드 베니 성령도 아시죠? 서달석, 시한부 종말론, 신천지, 요즘 아주 신천지 때문에 아니죠. 안산홍, 그 다음에 안식교, 그런데 이 북미 안식교는 또 한국 안식교 좀 다릅니다. 엄명수, 엘리야 범성교원, 여호와 세일파, 여호와 증인, 영생교, 예수 왕권 성교회, 예장합동혁신총회, 예태, 이유비, 또 이씨가 나오네요. 이재로, 이초석, 장학교회, 전태식, 정명석, 지방교회, 오주예수파, 그 위트니스를 통해서 나온 최원유, 크리스천 사이언스, 통일교,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황판금, 지방교회, 신사도운동, 피터 와그너를 통해서 한국의 송기철 장로로 이어지는 신사도운동, 전도관, 예천교회, 대순진리회, 베레아, 다미성교회, 이삭재단, 세일교가 말도 못하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단이 어디 제일 많냐면 한국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한국이에요. 이야, 그런데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어디 사냐면 예배소에다 모아놓고, 예배소, 지금 디모데가 등록한 게 예배소죠. 예배소에서 그 예배소 지역에 골로세라든지 두아레라든지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 성도들을 대부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내가 잡혀가게 되는데 내가 3년이나 너희를 열심히 양육하고 너희들 열심히 가르쳤던 것을 제발 잊지 말아라. 근데 내가 가고 나면 너희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나운 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이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난리를 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난리를 칠 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 넘어지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강복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있잖아요. 터키가 1900년 전에는 엄청난 기독교가 성장해서 거의 터키를 점령을 했는데 1900년대에 약 22%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있어요. 굉장히 그것도 높은 거였죠. 1900년 초에. 그런데 지금은 몇 프로냐? 0.2%입니다. 캐나다가 2.5%. 캐나다보다 10배가 더 높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터키의 모든 사람들을 합치면 크리스찬이 10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상황. 근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교육을 안 받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 현상이 일어난 거죠.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슬림, 즉 이슬람교에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말한 사나운 일, 즉 이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했지만 바로 기성세대 크리스천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는 성공을 가르치고 학교 공부를 가르치고 재능을 가르쳤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로 다 이단에 빠지게 이러한 현상은 지금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그리고 11절 23절부터 24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그리고 내가 올 때 다시 체림 세컨 커밍 다시 올 때가 되면 이 지구상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다. 근데 너희들은 절대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여기저기 무슨 그리스도가 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주 기가 막히고 능력도 베푼데 막 한 번 샥 하면 넘어지고 막 휘지고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베푼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절대로 그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다 거기 막 뭐냐 그 버큐비 막 그 흡입하듯이 막 사람들이 전부 그리 빨려가고 있잖아요. 이 안타까운 현실. 이럴 때가 되면 예수님이 가까운데 되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에 서 있어라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당부했어요. 지금이 그런 현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비성경적 교리를 따르면서 잘못된 집단에 속하게 될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모르고 성경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잘못된 교리나 이단에 빠질 위험성이 항상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 책망입니다. 리부킹이라고 해서 책망입니다. 책망. 이 책망, 성경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이 말씀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책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안 돼! 성경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디모데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 세대가 이런 세상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쾌락사랑하는 이런 세대 그 다음에 또 거칠고 사납고 정도 없고 감사도 안 해요. 사람들이 마치 보면은 괴물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괴물을 여러분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요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 좋아하고 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쾌락 좋아하고 문화생활 좋아하고 다 교양성 이것저것 다 하는데 나만 거룩 하면은 바보 취급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술 마셔. 그래서 술을 참에 섞이는데 술 안 마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제가 깨닫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 해가지고 우승해가지고 컵을 여섯 개 받았어요.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어제 막 주님의 은혜 막 그랬는데 내가 이거 우리 설교 시간에 또 퀴즈 해갖고 성도들 줘야 되는데 주연님 와가지고 그냥 그저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다 식당하시고 나름대로 사장님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막 이렇게 아 뭐 끝나고 목사 장난 어떤 사람은 담배 하나 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못 피는 게 아니라 안 피면 저 보십시오. 담배 피면 줄담배 피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술 마시면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 우리 저에게서 끊어졌는데 우리 할아버지랑 아버님하고 동네에서 술 냈기도 해가지고 대병으로 딱 갖다 놓고 먼저 떨어진 사람 지게 해가지고 할아버지도 이겼고 우리 아버지도 이겨서 저까지 이기면은 3대째가 술 대회에서 이길 사람이랍니다. 저 술 마시면 저 못 따라오고 이러면은 놀래요. 여러분, 술 안 마시면은 그 안 섞여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 속으로는 뭐냐면은 그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섞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니나 나나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경건하게 살면 뭔가 왕따 당할 것 같고 괜찮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주님은 뭐라 합니까? 말씀은 우리 책망을 해서 내가 거룩하니 내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또 시편 1편부터 2절까지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원래는 원어적으로 뭐냐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복되도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되냐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런데 갑자기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죄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꾀, 지혜, 그 다음에 이 죄인들의 그 잘못된 길들, 그 다음에 뭐냐면 오만한 사람들의 이 자리, 이런 세상적인 이런 악한 풍조를 따라가지 않냐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때 뭐냐면은 2절을 딱 보니까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 저 사람처럼 안 살래.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네. 나 그렇게 안 살래. 탈세하네. 나는 그렇게 안 살래. 저 사람 법을 안 지키네. 나는 법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죄인들의 길을, 막한 자들의 꾀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보자면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해서 악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책망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해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유익은 뭐냐면 퍼렉트, 바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이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사상이나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삶의 형태,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잘못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노선이 있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 뭐냐면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여러분, 이 4장 3절에 보면 아까 그 말 했잖아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했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 사욕을 쫓은 온 디자인, 자신의 욕망에 이끌린 그 자기가 추구하는, 마음속에 깊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자극해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리고 기만 커져. 이렇게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딱 사진 찍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딱 이게 뭐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는 그냥 멀쩡한데 귀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귀가. 이렇게 큰 거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지고 이 귀만 이렇게 크고 바른 자고 실천하잖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사욕을 쫓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삶의 영역을 보면 어떤 사람은 축복, 성공, 행복, 지식, 자녀교육, 교양, 거기 가면 뭔가 수준이 있는 것 같아, 교양교육, 그다음에 가정, 이렇게 삶의 영역에서 자기의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자극해주는 말씀을 사람들이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신앙 영역에서는 어떻게 냐면은 신앙 영역에서도 치우친 신앙생활이에요. 뭐냐? 막 성령운동 당연히죠. 성령은 바로 언제라고 얘기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그냥 막 아무데나 그냥 성령 걸리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에 예전에 저희 큰누님이랑 사기 결혼을 했던 어떤 위장, 아주 자기를 속이고 나타났던 위장 어떤 사람이 이 이단성 이렇게 나중에 오죽하면 방송에까지 나왔는데 집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아픔이 있어요. 얼마나 신명하고 영적으로 막 그런 걸 나중에 다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추구하고 뭐 때문에 했는지 다 들어요. 그래서 해결이 있죠. 어떤 막 영적인 거 그러면서 와 막 그분의 뭐 그 설교를 들었더니 어떤 사람의 막 글을 읽었더니 어떤 사람의 막 방송을 들었더니 우와 좋습니다. 저한테는 우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저한테는 아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영역에서 교회에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는 다섯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기능을 모르면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하면 와 이게 최고나 보다. 오 이거나 보다 이거. 오 이거나 보다. 그리고 그것만 성도들에게 막 강조하면 사람들이 오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만 이렇게 쭉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신앙의 영역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교회들과 단체들이 추구하는 내용과 또는 교육의 내용들이 과연 균형 잡힌 성경적 내용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조명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이 성경분도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윤길남 목사가 정말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성경을 대조해 보는, 상고해 보는 것,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말하면서 여러분 저를 교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는데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고 성경에서 진짜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해서 진짜 그러한가. 근데 그러면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고 굉장히 너그럽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근데 성경을 모르면 비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지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세상적 또는 편협적 신앙생활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요즘 현대 기독교 안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교류와 2000년 기도 역사에 대한 이 역사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어떤 책 하나 딱 보고 딱 그거 보고 우와! 논문 하나 보고 우와! 그래갖고 그 나가서 그것만 하고 기독교 역사 신학이라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전체를 배우면 아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 누가 딱 무슨 이야기 하면 아 저도 지금 1200년 전에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그게 지금 왔네?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아는 거예요. 신학을 전통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제도를 알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딱 부분적인만 딱 갖다가 성도들에게 딱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딱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평 빠져가지고 침착 캐물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적 신학 교육의 결핍을 인하여 성도들 하여금 편협적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의 편협적 신앙사상과 목회적 사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추종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와 최고다 저 사람 최고다 이게 최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대부분 다 등장했다가 다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또 갑자기 또 나타난 거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비롭고 새로운 것 같죠? 아니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본질 즉 에센스와 운동 무브먼트를 구분해야 돼요. 에센스는 뭐냐?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곳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 운동의 그거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못하고 운동이 본질로 알면은 큰 착오가 생기게 되는 거죠. 특별히 특정 목회자의 사상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생기면 치우친 신앙과 맹신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추앙을 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 한 사람의 인격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집단이 생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이 광신적 종교성 때문에 이것을 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탁 목회자들이 성도들 하여금 싹 자기를 따르게 해가지고 예수님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렇게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지 않으면 피성경도 이끌어가면 엄청난 사람한테 혼날 일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긴장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 성도들을 보면 특정 목회자에 대해서 들어와 은혜 대해 오 말씀이 깊고 달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영원한 중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하는 부분에서 어떤 한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에 섬기는데 본인이 뭔가 영적으로 안 채워져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을 자기가 어떤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활동입니다. 그거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한 교회 만약에 한 교회 어떤 목회자로 신앙의 부분에서 영향력 그렇게 좋은 영향력이 안 되고 뭔가 아닌 것 같다고 한다면 몸은 거기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데로 하는 이 영적인 어떤 영향을 담당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좀 섬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 교회와 저희는 그 사람을 축복해서 보낼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영적 영향을 받고 그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전혀 영적인 영향이라든지 이 영적인 교제 자체를 안 한다. 이거는 교회를 해치는 암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교회의 몰라 본인이 뭐냐면 잘못된 신학사상, 자유주의, 성경에는 기적이 없다.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신정통주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책이다. 성서라고 해라. 제발 성경이라고 하지 말고 이 신정통주의는 성서라고 제발 말을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유럽 전역의 신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전부 무너졌어요. 왜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유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바로 의 안에서 의로운 훈련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즉 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 성경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거 안 할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거 이 말씀처럼 해라 또는 그거 이 말씀처럼 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내 생각으로는 그리고 내 마인드로는 그리고 내 성향으로는 할 수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오면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찬양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라.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지키면 치우친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부분만 치우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합적으로 알면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기고 비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때는요.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때 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같이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갑자기 사사기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하고 그때 같이 함께했던 장로들은 함께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다음 세례로 갔을 때 그냥 몇십 년도 가지도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뭐냐면 우상에 빠집니다. 뭐냐? 이거죠. 모세는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난이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켜서 내보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제가 여호수아를 찾아봤어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찾아봤는데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한 자세요? 맨날 싸우고 그래서 31명의 왕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그런데 모세가 말했던 너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했는데 전쟁하고 뭐하고 이제 땅 찾으다 볼게 어 우리 먹고 살만하다 그럼 좋은 짓 짓자 보니까는 뭐 폼도 필요하겠네 폼도 어 그럼 재능이 필요하겠네 재능 필요하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가난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만 가르친 거예요. 성공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세대도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안타까운 현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유전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유전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녀님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훈련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코란대로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싶습니까? 마음에 만나신 분도 받고 싶나 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네.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배울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성경 앞에 시작하는 겁니다. 왜 배워야 됩니까? 이러한 네 가지 유익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 8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렇게 돼 있고 시편 40편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어요.
아, 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사상도 철학도 교육도 인간의 어떤 이데아적인 관념적인 어떠한 철학적 사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때 없어지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이러한 유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제발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아니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